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사건의 배경은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늘 지내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거하고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셨을 때 종종 그러셨듯이 지난 밤은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보자 성전을 찾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이고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과 같이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소란해지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군중의 벽을 뚫고 예수님 앞 한가운데에 세웁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기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에 백성들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하나님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이 여인은 아침 일찍 부시시한 머리와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끌려왔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경멸의 눈총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따가운 눈길 앞에서 말도 못하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죽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냉혹하게 예수님께 고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전날 밤에 우연히 이 여인이 가늠한 것을 목격하고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늠하는 것을 덮치기 위해서 현장에 잠복하고 있다가 잡아온 겁니다. 가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세 명의 증인을 잠복시켰다가 잡아온 겁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는 유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형제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말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의무는 다 팽개치고 이 여인이 범죄하도록 옆에서 가만히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가 범죄하자 잡아갖고 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모세를 들먹이는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는 이 여자를 처형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다 짧게는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 안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질러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라. 너는 너희 중에서 악을 숙청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 예수님을 닦아 세웁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의 규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실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모세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 여인을 놓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잡혀온 여인을 놓아주라고 하면 그때는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서의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처형하려고 하면은 속국의 사형 집행을 금하는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백성 누구건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은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참 진리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처형함으로써 사회에 무너진 도덕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핑계를 찾아서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정 율법을 수호하기 원했다면 율법의 규정을 똑바로 따랐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만 끌고 오지 말고 이 여인의 파트너도 끌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잡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끼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양떼 특별히 잘 돌보아야 하는 목자의 의무는 완전히 팽개치고 자신들의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상소할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 6절에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질문 우리 다시 얘기해도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치라고 하면은 혹독한 사람,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제 예수님의 목에 포승줄을 묶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7절을 보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나이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시 유대인들 전혀 상상치 못했던 말씀입니다. 범죄를 목격하고 증언한 증인들, 너희들 가운데 그 증인들이 먼저 나와서 돌로 치라 하면 100% 이해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에서 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돌로 칠 때는 반드시 증인, 그리고 증인으로서 와서 고소한 사람들 두세 명이 나와서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무거운 돌, 치는 돌이 있는데 그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 가운데 돌로 칠 용의가 있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죄가 없는가 돌이켜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도 돌로 쳐야 하는 죄이지만 그 이외에 수많은 죄도 돌로 쳐야 하는 죄인데 너희 가운데 그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자가 있으면 나와서 먼저 돌을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간음죄를 지었지만 들키지 않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 있으면 그런 자들 돌을 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도 기회만 주어졌으면 얼마든지 지었을 자들이 너희 가운데 많이 있는데 내가 말했듯이 너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정말 행위로 뿐만 아니라 말로도 아니고 생각으로도 간음죄를 짓지 않은 자가 있으면 먼저 나와서 돌을 들어라. 간음죄뿐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고 그것을 자세히 풀어놓은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나와서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우리 많은 학자들 추측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흙에 무엇을 쓰고 계시거든요. 생명록에 써야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그 예수님이 지금 흙에다 쓰고 있는 자들 이거는 다 저주받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게 누구라고 하는가? 죽을 자들은 이 여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너희들이다 하고 거기다 쓰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서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각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씩 쓰셨는지 모릅니다. 김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 간음했지. 박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사기쳤지. 이아무개 너 성전에 고르반하고 들으면서 마땅히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예의 갖추지 않았지 하는 거. 아니면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너는 악한 자와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한 자는 그것이 판명이 되면은 거짓 증거한 자가 받는 벌, 처벌을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말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NIV나 다른 성경을 보실 텐데 지금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많이 다릅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갔다고 합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왜? 어른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은 죄의 목록이 젊은이들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거듭할 때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최소한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떠납니다. 이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자 주님은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무례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르셨으니까. 왜? 예수님 어머니지만은 죄인이고 죄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물론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녀에 대한 고소를 실질적으로 취하한 겁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다 가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당시 세상 법정에 관한 한 그녀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주여 없나이다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주가 마스터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다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이 간음죄 지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유일하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네가 죄가 없다 무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자는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근데 죄를 졌는데 어리뭉땅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는 주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는 네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면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수없이 봤듯이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겁니다. 이 여인을 정죄했던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성전을 떠났는데 이 여인은 그들이 볼 때 스검과 같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 중심에서 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떠난 겁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행여나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교회에서 마치 경찰과 같이 눈을 부릅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죄를 짓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 판단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근 몇 주일 동안 모든 미국 시민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미디어에서 매시간 크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캐버너라고 하는 분의 대법원 판사 임명을 앞두고 그분의 비리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51세인 캐버너 판사가 17세 고등학생이었을 때 파티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증언하는 한 여자 교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여러 명이 캐버너가 자신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버너 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 큰 먹구름이 낀 겁니다. 저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떨고 흥분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수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 대부분의 일들은 이미 지난 4천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고 수천 번 일어난 일이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전체 스토리 우리 다 잘 압니다. 전국을 흥분과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목사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의무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야단 법석 떠는 그것을 기회로 사용해서 정말 중요한 스피리추얼 레슨이 무엇인지 그거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며칠 전에 어느 성도가 캐버너 사건에 대해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미국 국민이 모두들 열을 내며 떠들고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냐고 누가 옳으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분명히 말해주듯이 첫째는 캐버너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둘째는 캐버너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물론 캐버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금 미국 전역에 걸쳐서 캐버너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특별히 미투 무브먼트가 일어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서부터 시작해서 80세 노인네에 이르기까지 아주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캐버너는 절대로 대법원 판사가 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부당하게 성폭행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열을 올리면서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대부분은 혼전 성교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여학생들은 대부분 크리스천 여학생들을 포함해서 피임약을 냉장고에 넣고 삽니다. 보이프렌드와 동거합니다. 여러 번 바꿔봅니다. 왜? 나중에 몇십 년 살기 전에 잘 알아봐야 되니까. 물건도 사기 전에 잘 사용해 봐야 되니까. 목회자와 선교자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제가 눈치 없게 그 딸이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그런 질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새 세상에서는 질문을 했더니 대답합니다. 아, 지금 약혼했다고. 1, 2분 후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혼전이건 혼외건 혼인 중이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은 모조리 다 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서 동침하는 것도 죄고 상호 동의하에 동침하는 것도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가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코웃음을 칩니다. 상호 동의하에 동침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동침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강요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모든 성범죄자들을 다 싸잡아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 법정과 하나님 법정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은 지상 법원의 판결에 순복하고 따라야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천상 법원의 판결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지상의 판사와 검사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들의 경고와 판결과 지혜도 두렵고 떨림으로 경청하고 순복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주 대신 주님의 경고와 판결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감옥에서 5년, 10년, 15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와 판결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캐버너 판사에게 돌을 던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자신에게 묻어있는 똥은 바라보지 않고 겨가 묻은 개들 이것을 탓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3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나님 법정에서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빨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되고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서 재롱 부리기를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니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아유 그거는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쏘리 그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 다른 죄인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죄를 막 짓고 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제가 늘 갖는 태도입니다. 옛날에 그 나이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보다 다 나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보면 저보다 다 나은 거예요. 정죄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잘 베풀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할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하는 말씀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수많은 자들 이들 정죄하고 제껴놓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 정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만 남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한 번 실수했는데 그래도 잡아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용서하십니다.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교회에 들어오면 누가 꼬치꼬치 묻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밖에 이 퍼블릭 서번트들 그들을 투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누가 들어오더라도 누가 명백한 죄인으로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그들을 잘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도 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악이 충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이거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악물고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던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론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본론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는 가르쳐 주시지만은 회복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에 거짓 사꾼들이 대단히 많은데 나는 너희의 참된 목자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삶다운 삶 살게 해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뒤에 나오는 3장 17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잘못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노력과 투지와 결단으로는 율법의 모든 조건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죄를 지어도 좀 괜찮다. 주님 전에 매주 나와서 꼬박꼬박 십일조 드리고 봉사하고 때를 따라서 전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정체성. 이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계속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들어가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죄와는 거리가 먼 백성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계속 떠나야 하는 백성입니다.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찾지도 않았는데 그저 부르짖기만 했는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데려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심이 깨끗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맛본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람들한테 너 씻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닮아갈 소욕이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속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초신자들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지금 계속 몇 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뜻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화되는 정도, 과정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서 부지런히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늘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는 우리는 다 죄가 있는 것을 알기에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정죄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은 교회에 쭉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보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혹독할 정도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로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이룰 것을 100% 확신합니다. 케보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선포하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올해 말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죄에 있어서는 극복을 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 모두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